고린도전서 2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이 자리에 또 모으셔서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시며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무슨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말씀 안에서 또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걸 주관하심을 굳건히 믿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의 사는 게 내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가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을 높이고 감사하는 그러한 증인의 길로 가는 힘으로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4절에서 그 사도 바울이 육에 속한 사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또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 이러한 뜻도 되겠죠. 이것은 그 성경의 사람을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 이렇게 둘로 나눈다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하고 영에 속한 사람으로 나눌 때에 일단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게 뭐냐면은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고 따라서 구원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우리 그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 이들을 가리켜서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이제 반대로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 성령 받은 자 일단 우리 그렇게 알고 있고 또 당연히 구원받을 자다 이런 답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은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쁘죠. 당신 육에 속한 사람이란 말은 결국은 넌 성령받지 못했고 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다 이러한 뜻으로 들리기 때문에 자연히 기분 나빠지고 불쾌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께 이제 설문조사를 한다고 합시다. 물음이 당신은 육에 속한 사람인가 영에 속한 사람인가 이 물음이에요.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제 그런 문제에 봉착하면 약해져요.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어떤 물음을 대하는 순간 갑자기 나의 신앙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면서 그런데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러한 문제가 고민으로 다가오기 십상입니다. 일단 제가 답을 드린다면은요, 나는 어디에 속했는가, 난 육에 속한 사람인가 영에 속한 사람인가 이런 식으로 자기를 확인하려고 하게 되면은 내 스스로도 답을 못 찾습니다. 답 못 찾아요. 못 찾고 결국은 헤매게 돼요. 14절 보십시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간단히 말해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했어 이런 의미가 되어지겠죠.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았기에 때문에 성령의 일에 대해서도 알지를 못한다 그런 뜻이 된단 말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고린도 교회가 하도 문제가 많으니까 너희 그렇게 하면 너희는 성령 받지 못한 육에 속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책망을 줘서 자극을 주고 자 그렇게 해서 뭔가 문제된 행동들을 고치고 그래서 뭔가 바른 교회로 되어가고 이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뭐 자극을 주는 그런 의미의 말은 지금 아닌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시작부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고 거룩한 성도 이렇게 지칭을 하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하나님의 성도, 백성 이렇게 부르고 이제 시작을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앞에서는 거룩한 성도로 지칭을 했는데 뒤에서 왜 육에 속한 사람이 이 말을 하고 있냐는 얘기죠. 뭔가 지금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십시다. 여러분을 가리켜서 영에 속한 자, 거룩한 성도, 신령한 사람 이렇게 호칭할 때에 여러분은 내가 그 호칭과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거룩한 사람, 신령한 사람, 뭐 영에 속한 사람 나는 그런 호칭과 참 어울린다 그런 생각이 드냐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영에 속한 사람, 뭐 신령한 사람, 거룩한 성도 이 말은요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성경이 신자들을 가리켜는 말이에요. 가리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15절에서도 신령한 자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신령한 자. 근데 사실적으로 본다면 이제 그런 말들이 실감이 안 되는 거예요. 영에 속겠다, 신령한 사람이다, 거룩한 성 이런 말이 실감이 안 돼요. 그럼 이유가 뭐겠냐고 하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데 나는 실감이 안 된다.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대개 보면 그렇습니다. 영에 속한 자 이렇게 말한다면은 그러면 너에게서 영에 속한 자의 모습이 나와져야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신령한 자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너에게서 나에게서 신령한 자의 모습이 나와져야지. 거룩한 성도 그러면 그래 나에게서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 나와져야지. 늘 그런 생각을 우리가 굴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무리 뜯어봐도 이리 뜯고 저리 뜯어봐도 그런 모습이 안 나와요. 찾아봐도 없지 않습니까? 영에 속하고 뭐 거룩하고 신령하고 그런 것보다도 우린 사실 뭐 세상과 똑같이 돈 때문에 아둥바둥 살고 있고 뭐 자식 키운다고 진 다 빠지고 있고 화내고 시기하고 성질내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있다 보니까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세상과 안 다르는 똑같아요. 그게 우리 실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보면서 아니 이런 나를 영에 속했다고 할 수가 있는가? 야, 이런 말은 나가 안 어울려. 내가 거룩한 성도를 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자기 스스로 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구나 말입니다. 내 스스로 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게 이제 신앙인들에게는 되게 고민과 갈등입니다. 아마 여러분께도 그런 고민과 갈등이 없습니까? 없다면 이유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누가 봐도 거룩하고 영에 속하고 신령한 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고민이 없는 것이고 근데 그건 아니겠죠. 누가 그러겠습니까? 두 번째는 아예 그런 문제 관심 없습니다. 그겁니다. 그럼 두 번째가 다 할 거예요. 나는 그런 문제 관심 없습니다. 애 키우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뭐 내 신앙 고민합니까? 아마 그런 요소가 다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무시해서가 아니고 그게 다 일반적인 사람의 습성이고 모습이니까. 자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이 날지도 모르겠죠. 나는 신앙 문제 관심이 없다. 내가 어디 속해 있는가도 관심이 없다. 심지어 나는 천국도 관심이 없다. 그럼 나는 믿음이 없는가? 난 신자가 아닌가? 또 이런 생각에 꼬리를 물고 들어옵니다. 그렇잖아요. 천국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없다고 한다면은 아니 어떻게 신자가 천국에 관심이 없을까? 나는 믿음이 없는가 봐. 갖다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지금 천국 관심이 안 둬도 괜찮습니다. 그 뜻 아닙니다. 잘 그 걸름을 들으셔야 돼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 습성이라고 하는 것이 늘 나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습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확인하려는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거기서 멈춰버리는 겁니다. 내가 누구지? 내가 어떤 사람이지? 내가 믿음 있는가? 이제 그런 게 선악과를 먹은 인간에게 드러난 습성이고 누구도 이 습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수시로 자기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수시로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자기를 확인해가지고 뭘 할 거라고 하는 거죠. 뭐 하려고? 확인하려고 하는가. 내가 영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면 누가 돈 줍니까? 안 주잖아요. 그럼 뭐 하려고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거예요. 자꾸 자기를 그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은 자기에 대한 만족을 찾고 싶은 욕망입니다. 그 자기 확인이에요. 난 영에 속했구나. 자기 만족이죠. 안심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제가 지금까지 이제 이걸 말씀드린 것은 이건 아닙니다. 그 뜻입니다. 이건 아닙니다. 그 얘기예요. 신자란 그런 게 아닌데, 그런 게 신앙이 아니고 신자가 아닌데, 왜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쓸데없는 방향 흘러가서, 쓸데없는 그런 갈등에 묻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예수 안의 신자로 누릴 수 있는 감사와 감격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에 인한 기쁨들, 이런 걸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신자로서의 어떤 빈약함이랄 수 있고, 크나큰 손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대신 이제 내가 이룬 것들, 내가 행한 것들, 그걸 바라보면서 만족해 하려고 하는 거죠. 그 만족을 기쁨으로 착각을 해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성경 필사.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간증을 했어요. 이분이 성경 한 권을 장장 3년에 걸쳐가지고 이제 다 썼다고 합니다. 다 쓰고 나서 그게 하나님의 이제 은혜로 고백이 되어지면서 감격과 감동의 눈물이 나옵니다. 이런 간증을 쌓았더라고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눈물을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멋대로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눈물은 하나님 은혜가 아니에요. 그 눈물은요, 3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성경을 다 썼다는 자기 성취입니다. 자기 성취, 자기 노력에 대한 감격이에요. 주여, 제가 이 성에 썼습니까? 그에 대한 눈물이에요. 내가 고생한 게 생각나가지고 눈물이 나온 것 뿐이에요. 근데 거기에 속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겁니다. 그럼 그런 간증을 한 그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냐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간증했으니까 당신 육에 속해 있어. 이렇게 딱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가 있냐고 하는 거죠. 이 문제를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어떤 그 생활 속에서 늘 이런 틀에서 빙빙 돌아요, 우리가. 신앙인들이. 그게 우리 현실이고 고린도 교회의 현실인 겁니다. 지금 바울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했다 말하는 것은 육에 속한 자 행동을 버리고 영에 속한 사람답게 살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 받은 하나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보면서도 그들에게서 육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 여기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또 의문이 생기죠. 그럼 하나님의 교회인데 왜 육에 속한 사람 모습이 나오지? 이런 또 의문, 갈등이 또 생기는 겁니다. 그게 우리 모습이고. 내가 신자인데 왜 이런 모습이 나오지? 그런 의문, 그런 갈등이죠.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나는 육에 속한 사람 모습은 뭐 뒤에 모습에서 여러 가지 나오지만 일단 앞에서 언급했던 말하면은 분쟁과 분패하죠. 난 누구에게 속했다. 어떤 사람이 속한 이걸 가지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했던 거, 이걸 이제 육에 속한 사람으로 바울이 지금 집어넣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나누어져 가지고 각기 자기가 추종하고 높이는 사람 앞세우는 거, 교회에서 이런 것 때문에 교회 내에 이제 파벌이 생기는 거. 근데 그게 육에 속한 사람 모습인데, 우리 생각에는 그런 거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이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인데, 성령받은 성도의 모임인데, 왜 성령받은 모습, 거룩한 모습 보이지 못하고, 믿음성 멀어진 그런 육에 속한 사람 그런 모습을 보이느냐. 이런 의문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이제, 이건 믿음이 없는 게 아니냐. 자꾸 부정적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 대해서도 늘 그런 시각을 보게 되는 것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이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그런 모습, 그런 성품을 내게서 보이게 되면은, 아, 내가 믿음이 없는 건 아닌가? 그렇게 자기를, 자기가 판단해 버리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면은, 내가 나를 판단하면서 나와 싸우는 거예요. 내가 싸움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자기 행함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고 내가 믿음이 없는 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예수를 알게 하신 그 믿음 있는 나와 싸우는 그런 결과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들으시면 좀 복잡하다 생각이 좀 들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신앙이 단순치가 않습니다. 신앙이라고 한 단순치가 않아요. 단순치가 않다는 것은 신앙 우리의 생각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신앙세계가 흘러가고 이루어지고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게 신앙세계입니다. 너무너무 달라요. 본질적으로.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게 하려고 하게 되어지면은요, 늘 반드시 벽에 부딪힙니다. 그러면서 혼란이었죠. 그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우리의 기존의 생각 가지고 이제 접근하게 되어지면은 한 발짝도 못 가서 벽에 부딪혀버린다는 얘기예요.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그게 뭐냐, 얘기한 대로 육에 속한 사람, 그 때문에 그래요. 왜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라 대놓고 또 육에 속한 사람을 얘기하느냐? 안 맞지 않느냐? 육에 속한 성령 안 받은 것인데 왜 그렇게 얘기하지? 부딪혀버리는 것이죠. 그게 이제 혼란이 자꾸 되는 것인데, 얘기한 대로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울의 말대로 고린도 교회는 성령받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근데 정작 고린도 교회는 이 성령 받았다고 하는 것을 육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은사입니다. 은사를 성령 받은 기준으로 세워놓고 어떤 은사를 받았지 이걸 가지고 성령 받은 걸 또다시 저울질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근데 그게 육에 속한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문이 뭐냐면은, 성령받은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교회인데 왜 육에 속한 자의 모습이 나옵니까? 그게 안 나와야 되는데, 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의문이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잘못된 거란 얘기입니다. 거룩한 성도라면은 육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 안 나와야 되지. 그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린 자꾸 옳은 생각으로 여기기 때문에, 내 문제에도 부딪힐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고민으로 자꾸 남게 되어지는 것이고. 신자라면은 이런 행동을 하지를 않아야 한다는 이거. 성령 받았다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그 기준들. 그런 생각을 우리 잘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갈등과 혼란의 요소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지 못한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되면 스스로 자비판을 하죠. 내가 신자가 아닌가 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그 풀어야 될 문제가 뭔가 하면은요, 성령 받은 거룩한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육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 그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 것인가? 그 문제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 문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게 뭘 얘기하고 있고 그들의 마음을 어디로 이끌어가는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해하시기 요즘 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 하나를 보십시다. 사성 장군인 공관병에게 이제 갑질 플러스 갑질을 해가지고 큰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 뭐 다들 아시죠. 그 장군이나 장군 부인이 이제 그 공관 그 병사에게 하는 걸 보면은 정말 이 갑질 중에 그런 갑질도 없어요. 제가 뭐 막 그 내목을 딱 보니까는 뭐 있다고 사람이 있노? 이런 막 생각이 들 화가 나더라고요. 누구나 욕하고 비난받을 만한 그런 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장군이 장모래요. 장로. 그러면서 이제 그 장군을 독실한 기독교 이렇게 얘기하던데 저는 제발 좀 무슨 기사에 독실한 이름 안 썼으면 좋겠어요. 뭐 독실한 기독교인 독실한 기독교인 이제 이 독실하다고 하는 진실되고 정성스러워 극자 그 뜻입니다. 그 독실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만 열심히 나면 다 독실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안 믿는 사람이 독실하다는 것을 이렇게 풀이했어요. 독하게 자기 실속 차린다. 그걸 독실로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독실한 기독교인, 독하게 자기 실속 차리는 기독교인 이거죠. 참 찔리띠다 그 말 들으니까. 중요한 게 그게 아니고 그 장군이나 장군 부인이 갑질을 하면서 하다못해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꼈겠냐고 하는 거예요. 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 없죠. 근데 사람들이 또 장로라는 거에 더 분노하는 거예요. 장로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아마 여러분도 같은 생각일 겁니다. 장로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 생각일 거예요. 그런데 그 장군의 입장에서는요. 그게 자기 생활이고 자기 습성이에요 그냥. 그게 자기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공관병을 내가 괴롭히겠다. 어떤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군대 생활을 해오면서 해왔던 것을 그냥 그대로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수십 년 군인 그 장교 신분을 살아오면서 하던 생활이었기 때문에 이게 장로로 합당치가 않다 이런 생각도 안 했을 거란 얘기예요. 근데 교회에 와서는 교회 문화가 있죠. 교회 문화가 있고 교회 문화가 있으니까 그 안에서는 장로로 어떤 인격이 있는 모습을 보였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군대가 군대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럼 또 그 문화 속에서 자기가 살아왔던 걸 또 드러낼 거란 얘기예요. 그런 면이 있죠. 제가 군에 있을 때에는요, 소대장한테도 그 밥풀 한 개 두 개, 밥풀 한 개 하고 그런 다이아몬드를 합시다. 한 개 두 개도 당번이 있습니다. 그 당번을 딱깔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TV에서 보니까 유시민 씨가 또 그런 얘기 하고 있더만은, 그 시중 들고 심부름하고 막 그런 사람이 딱깔입니다. 속된 말로. 소대장이나 중대장 당번 되면 있는데, 온갖 시중을 다 들어요. 청소부터 해가지고 빨래까지 또 날마다 그 군화 반짝반짝하게 닦아놔야 되고 먼지 묻으면 대통 맞아요. 또 훈련 나가면은 자기 군장 싸기도 바쁜데 군장은 뒤에 매는 겁니다. 여자분들 아세요? 등에 매는 거. 무거워요. 그 싸 바쁜데 소대장 끝까지 다 싸줘야 돼요. 싸야 되고 또 가면 텐트 쳐줘야 되고 또 텐트 치면 겨울 가면 안에다가 또 군 파가지고 난로를 만들어야 돼요. 따뜻하라고. 그걸 다 해줘야 돼요. 그렇게 며칠 고생하면서 훈련하고 이제 한밤중인 새벽에 이제 부대 복귀해야 합니다. 복귀할 때 대개 50km, 100km씩 걸어서 와요. 한 1박 2일 걸어요. 걸으면은. 그래, 걸어가지고 들어오면 오금발 다 부르티고요. 잘 걷지를 못합니다. 빨리 씻고, 눕고 싶은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소대장, 중대장이 뭘 시킨지 아십니까? 라면 끓어오라 그럽니다. 되게 그래요. 엄 배고프거든요. 한 라면 끓어오라는 거예요. 아주 나쁜 놈 생각이 안 듭니까? 근데요, 저랑 같이 있던 소대 중대장들이요, 엄청 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야, 정말 인격 좋네. 착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왜 당무한테는 그렇게 행동을 하느냐? 그게 그들 문화예요. 소대장이니까 당연히 그래 부를 수가 있고 권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문화고 습성이다 보니까 잘못된 것을 여기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 그분들이 모르는 게 있죠. 라면 기레가 춘백 간다는 거. 그걸 몰라요. 저는 알아요. 그래 저는 밑에 안 시킵니다. 그걸 아니까. 그러니까 이 사성 장군도 소위 때부터 그런 문화 속에서 수십 년 비를 네 개 달 때까지 달아왔는데 그걸 부르면 당연한데 그걸 부르면 갑질하고 있다 그 생각 안 하죠. 습성이죠 그냥. 그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교회 가면 교회에 문화가 있으니까 또 문화 들어가가지고 또 청년을 잘해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화도 육군에, 군대 얘기가 너무 긴다. 육군애가 그게 되게 심해요. 그 전에 우리 얘하고 통화할 때에 오늘 풀 뽑았다 그럽디다. 대위인데. 그래서 제가, 야, 대위가 무슨 풀을 뽑나 하니까 자기 얘기한테 그 부대에는 병사가 한두 밖에 없대요. 저 풀을 뽑아야 되는 장교까지. 그러면서 소령도 풀 뽑았습니다. 이런 소령도. 그 육군 가면은요. 소령, 중령은, 아, 대위는요, 엄청난 직급입니다. 대위는 중대장인데 밑에 부하가 160명이에요. 대위가 풀 뽑겠습니까? 공군 가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얘가 보니까 이병서 들어갈 때에 짝대기 두 개, 뭐 한 개 애들한테 존댓말이에요. 그게 공군의 또 문화예요. 육군은 안 그래요. 부하가 많다 보니까 함부로 하죠. 그런 문화 속에 생긴 습성이 있는 거예요. 그 습성이 튀어나오는 거죠. 제가 지금 그 장군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일을 들다 보니 그 사람 얘기 나온 것인데 요즘 인터넷 설교 올리기도 겁이 나요. 누군가 설교 듣고 야 은속계 신목사는 상대 변호하더라 이래버리면 난리 납니다. 몰리맞겠죠. 변호한 게 아니고 그 사람 예를 들어서 그 장군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저 사람은 성령받지 못했어. 육에 속한 사람이야. 이렇게 단정지어가지고 잘라낼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기준 정해가지고 넌 당신이 이렇게 성령받지 못해서 이래버리면 그렇게 안 한 사람은 성령받은 사람이 들어와버려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에서 성령 받고 안 받고는 그렇게 나누고 있는 게 아니란 거예요. 우리가 그걸 놓치지를 마시란 얘기입니다. 인간에게는요 본성과 습성이 있습니다. 이게 있어가지고 기회와 상황만 되면 그 본성과 습성이 튀어나와요. 막 자연스럽게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내게 튀어나온 그런 본성 습성을 또 하나 예를 들어보십시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고넬료가 그 군대 백부장 이방인인데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고넬료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환상 중에 나타나셔가지고 욕바에 사람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불러 청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넬료가 욕바에 사람 보내요. 다음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성에 가까이 왔을 때 이번에 성에 있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게 합니다. 뭔지 알죠? 하늘이 열리고 그리 내려온 그릇에 안에 부정한 짐승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를 잡아먹어라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근데 베드로가 아니요 속된 깨끗하지 않은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거부를 합니다.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그릇이 하늘로 올라가 버려요. 결국 베드로가 안 먹죠. 세 번씩이나 먹으라 먹으라 하는데 베드로는 끝까지 부정합니다. 뭐냐면 더러운 것은 먹으면 안 돼. 유대인의 전통, 습성이죠. 유대인 규례가 속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도 유대인으로 컸으니까 그 문화, 전통에 따라 설정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은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복음 전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복음을 전해요. 근데 여전히 그 예전 습성을 따라 행동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생각 바꿔보세요. 성령을 받았으면, 복음을 전한다면, 예수를 알았으면은 그 속된 걸 내가 안 먹겠다는 자체가 율법이라는 걸 알아야 되죠. 그럼 먹어야 되죠. 근데 왜 안 먹어? 이런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의 이제 문제로 부딪힌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상한 생각지 않습니까? 성령 받았고 복음 알았으면은 유대인 습성은 하나님 귀를 잘못 얘기한 것이고 율법적인 것이니까 이건 버리고 먹으라면 먹는 게 맞다. 그렇게 나오는 게 맞는데 왜 안 먹지? 하나님이 먹으라 뭐라 말씀을 하는데도 안 먹는다. 자기 습성이 하나님 말씀 이기는 거예요. 결국에는 인간 습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습성 본성 강한 겁니다. 우리가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 하늘의 소리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14절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여 부르는 거 주여. 두 번째는 하나님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지 마. 설명을 해요.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했다. 깨끗한 거야. 설명을 하는데도 못 먹겠습니다. 내가 지켜 습성을 못 부리겠습니다. 고집하는 거죠. 그래도 베드로가 아니 이 환상이 무슨 뜻이 궁금해했습니다. 그 궁금증이 난다는 게 성령의 일이죠. 이 환상이 뭐지? 궁금해서. 그래서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고넬료가 된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오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말하죠.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만약 환상이 아니었으면 베드로 어땠겠습니까? 나 안 간다. 이렇게 나왔겠죠. 그런데 환상을 통해서 자기의 문제가 뭔가를 알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니, 고넬료가 베드로가 집에 들어올 때에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절을 합니다. 그런 고넬료를 베드로가 일으키면서 나도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나도 사람이다. 이걸 보면 베드로는 사도란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주께서 자기를 사용한다. 이걸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베드로도 속된 것을 구별했고 거룩한 것을 구별했고 유대교 전통을 버리지를 못하고 습성을 드러내더란 얘기입니다. 그런 베드로도. 베드로가 그러죠. 왜 나를 불렀는가? 이렇게 고넬료가 말하죠. 내가 기도할 때에 흰옷 입은 사람이 나와서 당신을 청해라고 했다. 설명을 합니다. 그 말 듣고 베드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보시면은 베드로가 입을 열고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고넬료의 영적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한 사람은 다 받으신 걸 내가 이제 깨달았다. 이제 알았다. 이래 얘기하는 것이죠. 자, 베드로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한다. 이것을 그때서 알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이미 그 전에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머리로 알았대, 머리로. 머리로 알았지만은 그를 지배한 것은 구별이라고 하는 그 정신과 습성, 전통. 그게 베드로를 지배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다 권율 일로 인해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아, 사람을 구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구나. 분별하는 것이죠. 마음으로 알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분별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 이게 성령이 이란 얘기예요. 만약 베드로가 성령 받지 아니했다면은 고넬료가 불러서도 안 갔을 것이고 환상 생각지 아니했을 것이고 아, 이 일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사람 외모로 보지 않는 걸 가르쳐주기 것이다. 그렇게 분별을 안 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고 하는 게 이거예요. 성령 받은 것은 사람을 구별하지 아니한다. 이것이 아니고 내게 있는 육신의 습성을 깨닫게 한다. 그것입니다. 그게 성령 받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성령 받으면 잘못된 게 없어야 돼. 맞냐? 틀리단 얘기.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성령 받으면 육신에 속한 모습은 안 나와야 돼.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베드로가 그 일이 있고 나서 다시는 이제 그런 문제가 없이 복음만 전 사람 되었을 것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베드로가 바울에게 책망받은 일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보십시다. 갈라디아 2장 11절.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어요. 먹고 있다가 유대인이 오는 걸 봅니다. 보고 그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유대인이 이방인 먹고 자기를 비난받을 거니까 그 자리를 피해버린 거죠. 바울이 그 일을 책망한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보면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다시 얘기하지만 전혀 어떤 잘못된 것을 보이지 않는 그런 수준 신자가 되는 걸 얘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분명히 구별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면은 유대인이 봐도 있어야 되죠. 근데 이번에는 비난받기 싫어해서 피해버린 그런 것도 튀어나온 거예요. 남에게 뭔가 좋지 않은 말을 안 들으려고. 그런 게 다 인간 습성이지 않냐 그 말입니다. 결국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습성이 튀어나와요. 육에 속한 자의 모습이 계속해서 나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본성된 거, 그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의 분파가 발생한 것도 결국 그런 시각에서 봐야 돼요. 아, 습성이다. 육에 속한 사람의 습성이다. 자, 그럼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문제입니다. 이 문제 어떤 시각에서 봐야 되느냐. 중요한 거예요. 일단 아셔야 될 것은 성령을 받았는가 받지 아니했는가 이 문제를 이제 은사를 받았는가 행동이 달라지는가 이게 기준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앞에 2장 12절 고린도전서 보시면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리고 13절 보시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 가르치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령 받은 사람은 무엇이 세상 지혜고 무엇이 영적인가를 분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속했다는 걸 가지고 자랑하고 그것을 또 가지고 자기를 과시하는 것이 이게 육신적인 것이구나 이렇게 분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알게 되어진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육신적인 걸 분별해가면서 점차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아가게 되고 그것들이 내 삶에서 기쁨으로 확산되어져 간다.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에 속했다고 하는 것은 행동의 어떤 달라짐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살아가면서 내게 난 습성들 문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분별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처음부터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그들을 십자가로 끌어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세계를 알게 되었지만 자연히 자기가 행한 그 것들이 육에 속한 습성이구나. 이걸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를 알게 되어지면은. 근데 대개 기독교인들은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받는 여기에 매여 있습니다.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뭐냐면요. 십자가를 말하면서 십자가를 밀쳐내버리고 그 자리에 내가 차지하는 결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한 십자가 이것이 아니고 십자가로 구원받은 나 이렇게 인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차이를 알겠습니까? 나를 구원한 십자가하고 십자가로 구원받은 나 그 차이 그 차이 아시겠어요? 이거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것은요. 나를 구원한 십자가 이렇게 얘기하면 중심이 십자가예요. 나를 구원한 십자가. 십자가로 구원받은 나는 십자가 나를 어떻게 구원해냈느냐. 그 안에서 예수의 피의 은혜를 알아가게 되고 결국은 예수의 은혜가 중심이 되어지는 게 나를 구원한 십자가 이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로 구원받은 이렇게 버리면은 십자가로 구원 내가 남아버려요. 나는 십자가로 구원받았어. 이렇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중심이 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면밀히 좀 아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에게서 가장 그 성령이 우리를 목적하고 있는 건 십자가로 끌어가시게 가겠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예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안에서 나를 보고 세상을 보는 자로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기쁨이랑 우리가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취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심령에 십자가 은혜가 날마다 더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으로도 은으로 인해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확실한 가운데에 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신자됨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성령 받은 것처럼 보이지 아니하는 내 육에 속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서 그 십자가 은혜에 조금 묻혀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의 습성을 통해서 십자가를 알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령 받았다는 것은 우리를 괜찮은 신자로 만들어간다. 그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보지 마세요. 성령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보게 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성령입니다. 여전히 내게 있는 육에 속한 그 습성에서 나오는 그 실망적인 그런 모습들을 포기하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께 데려가는 것이죠. 그 속에 분별이 필요하는 거예요. 아, 이건 아니구나. 그 분별이 있는 것이죠. 그게 아님을 알 때에 그런 나를 어디로 끌어가는가? 십자가밖에 없다. 왜 그 피가 날 용서하니까? 결국은 예수의 피를 고백하는 그런 자리 우리를 붙들어 놓으시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래 한국교회가 잘못한 게 뭔가 하면 성령을 자꾸 신자에게 뭔가 능력을 부추고 뭐 은사 베풀 괜찮은 사람 되게 하고 이렇게 일을 하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자꾸 자기를 가지고 자기를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의 피로 되어진 신자됨 기쁨 감사 상실되는 것이죠. 탁 놓쳐버리는 거예요. 뭔가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모습이 있으면 신자 아닌가 봐. 그게 은혜를 놓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만들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괜찮은 사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또 괜찮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볼 때는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 볼 때에는 괜찮은 사람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피, 그 피가 내 모든 죄를 용서했다. 그 사실 내게 와서 박히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16절 보십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주를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주에 대해서 주가 누구신가를 전하는 걸 얘기합니다. 뭐 예수를 가르친 게 아니고 주를 가르친다. 주에 대해서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주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주의 마음을 가져서 주의 말을 알아야만이 주를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지를 않았느냐 이렇게 했을 때에 그 주의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마음을 알아서 예수를 가르치고 전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때문에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도록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주를 알게 일하신다. 나에게서 육에 속한 습성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걸 보게 하시면서 십자가 은혜로 끌어가시는 것이 성령의 일하십니다. 그 속에 분별이 있고 분별을 통해서 아 이게 육에 속한 것이구나. 그걸 알게 되어지고 그걸 알게 되지 않아야 이것이 아니고 이런 날을 주님이 오셔서 용서했다. 피의 은혜 고백으로 머무러지는 것. 이게 성령의 일하심이에요. 그게 주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고 그 주의 마음을 알므로 인해서 예수가 누구신가를 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의 마음 모르면 예수를 전달해봐야 잘 믿어 복받아 이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없이는 예수를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말은 지금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는 모든 것이 나의 실력과 무관한 것이다.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무능한 그런 존재일 뿐이고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되어졌음을 아는 것 그게 영적인 일을 분별하는 겁니다. 나의 믿음 내 실력이 아니야 주의 은혜야 분별이죠. 그것은 분별이에요. 그 분별이 없기 때문에 잘 믿어보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분별이 있으면 잘 믿어보자 이 말이 안 나와요. 주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고백이 나오죠. 그렇게 분별하라고 성령이 오신 것이고 분별을 통해서 주를 알아가게 만드시는 것이고 주의 은혜를 증거하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의 길은 성령이 오심으로 날마다 주를 알아가는 것이고 주의 마음을 알게 된 자로서 분별 가운데에서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 증거하는 것 그게 여러분께 주어진 일이고 성령이 함께 이후에요. 이것을 잘 좀 돌아보시면서 쓸데없이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정말 성령에 붙들린 가운데에서 성령의 일하심을 따라서 예수의 은혜에 머무르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 안에 있는 습성들 악한 본성들 이 문제들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놓쳐버리고 십자가에서 벗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죄를 붙들려서 분별하게 하시고 결국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의 고백으로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실력도 아니고 온전히 주님 함께 하심이고 성령의 붙드심으로 되어진 것임을 알게 하시고 늘 나에게 있는 습성들 본성들을 통해서 주의 은혜를 알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오며 그 은혜를 마음껏 증거할 수 있는 신자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